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올라온 나라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입니다. 7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 표범 같은 이 표범의 나라 정말 신속하게 이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이제 헬라 혹은 뭐 현대 말로 하면 그리스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아주 22살 때에 그 정복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30도 되기 전에 뭐 거의 다 정복을 해버렸으니까 이 전쟁의 천재입니다. 알렉산더는. 우리 알렉산더는 아주 그 귀족 집안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워낙 출중한 사람이라 뭐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뭐 생활을 뭐 방탕하게 하고 하다가 31살인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보좌 그 부하 신하들이 가서 대왕이시오. 대왕께서 돌아가신 후에 후계자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상의했더니 힘센 자가 차지해라. 꼭 자기 같은 소리 하고 죽었어요. 힘센 자가 차지하라. 난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나라가 막 사분오열되고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를 역사에 대해서 한 역사적 기록을 보겠습니다. 88페이지 그리스 역사라고 하는 책 318-319에 보면 기원전 301년에 있었던 입수수 전쟁은 알렉산더 제국이 로마의 세력에 들어가기까지 그 제국의 역사를 결정지은 것으로 고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 가운데 하나였다. 승리자들은 더 이상 일개의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왕들로서 제국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여러 장군들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장군이 거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찰나에 네 장군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하나를 쳐부수고 나라를 네 쪽으로 나눠가졌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프톨레미, 이 프톨레미 앞에 P자를 이제 묵음으로 해서 발음 안 할 경우 그냥 털레미라고도 합니다. 프톨레미, 카산더, 리시마코스, 셀류쿠스 이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그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 지도에 보시면 그 톨레미,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리시마코스, 카산더가 각각 어떤 지역을 차지했는지 지역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올라온 표범에 머리가 몇 개 있었습니까? 네 개 있었고 날개가 네 개 있었다는 것은 세력이 네 조각으로 나눠진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7장 7절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아까 이제 공부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올라온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죽은 지 약 144년 지난 후에 주전 168년 6월 22일 피드나 전투에서 헬라 제국은 망했고 드디어 로마 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철같이 강한 로마 제국이 일시에 망하지 않고 그 넷째 짐승의 뿔이 몇 개였습니까? 10개가 달렸듯이 이 네 번째 짐승은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함께 분열을 거듭하다가 주후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토 아켈에 의해서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이 10뿔에 대한 설명은 다니엘 2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 10뿔, 10국,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섞여 살다가 돌나라가 옴으로 이제 끝난 것으로 이 대략적인 역사만 나왔는데 다니엘 7장은 지금 다른 한 부분이 대단히 세밀하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넷째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언급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됩니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놋이며 먹고 부서뜨리고 그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그 다른 뿔이 바로 뭔가요? 작은 뿔이죠.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우고 이기었더니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뿔이 누구와 싸워요? 성도와 싸운다. 성도를 공격한다. 아까 사단의 세 가지 공격 초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예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지금 누구의 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대단히 큰 희생이 있었다 이거죠. 성도들에게. 그러나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작은 뿔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이 대단히 큰 핍박과 시련과 고통을 당했지만 때가 되니까 그 세력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나라를 얻게 되더라. 자, 이 넷째 짐승의 기질이 대단히 그 중요합니다. 아주 무서웠고 철로 된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놋발톱을 가진 발로 짓밟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정복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던 로마 제국의 기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뿔도 넷째 짐승의 기질을 그냥 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짐승에서 나온 뿔이니까 똑같은 기질을 갖는 겁니다. 단, 넷째 짐승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면에서 대단히 무섭고 잔인했지만 이 작은 뿔은 종교적인 면에서 대단히 잔인하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니엘 7장에 나온 작은 뿔을 알아야만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싸울 때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선하게 싸움에서 대처할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또 본문을 읽고 이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 나라지요?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또 하나가 뭡니까? 작은 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는 자꾸 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까? 넷째 짐승과 거기에서 나온 작은 뿔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옵니다.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아까 새 뿔을 뽑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때와 법은 누구와 관계된 때와 법일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때와 법을 변개하겠다는 겁니다.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작은 뿔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느니라 하고 다니엘 7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넷째 짐승에서 올라온 작은 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9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지금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죠?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걸 이제 정리해보면 대개 8가지입니다. 첫째, 넷째 짐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10뿔로 나누어진 후에 10뿔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4절에 보면 먼저 있던 자들과 그러니까 다른 먼저 나왔던 왕들하고는 성격이나 기질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먼저 나왔던 자들과 다르다. 네 번째,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다. 먼저 나왔던 왕들보다 훨씬 강하더라 이거예요. 20절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 뿔을 뿌리채 뽑았다. 그것은 해석이 이미 나왔죠. 세 왕을 굴복시켰다. 8절과 24절에. 여섯 번째,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일곱 번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얼마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한다. 자, 도대체 이 일을 하게 될, 다니엘에서 볼 때는 하게 될, 우리가 볼 때는 이 일을 저지른 한 작은 뿔이 과연 누구냐? 이미 우리가 네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로마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열뿔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 열뿔 사이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작은 뿔. 그러니까 작은 뿔은 반드시 로마가 분열된 이후에 나오는 세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이게 칼라로 된 것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시커멓게 나왔지만 글씨는 다 보입니까? 예. 보세요. 아까 그 그림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있어요. 바벨론 시대, 물론 그 이전에 애굽 아시리아도 있지만 지금 예언상으로 볼 때 육적 이스라엘에 대하여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열국에 이어지는 이 세속의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짐승하고 일치하고 있죠? 사자, 곰, 표범, 괴물, 열뿔. 열뿔 다음에 뭐가 올라왔어요? 작은 뿔이 올라왔죠. 그럼 그 물음표 속에 들어갈 실제적인 세력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93페이지. 이것은 웬만한 역사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답이 착 나오게 돼 있어요. 로마 제국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큰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세력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했던 로마의 가톨릭입니다. 교황권입니다. 한 그 객관적인 증언을 여기에 좀 옮겨봤습니다. 1994년 11월 18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겁니다. 서양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 개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였다. 특히 이 원수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적이 아니고 전체 국가들의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어디까지 확대됐어요? 세속에까지 확대돼가지고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교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황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힘을 얻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간 뒤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100년은 아니지만 서기 100년 좀 전부터 서기 100년을 전후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격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약 10대에 걸친 황제들이 아주 사정없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거는 황제의 일이라기보다는 누가 지금 그 일을 충동시키고 있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다가 그 후손이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그 다음 공격은 그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공격 목표가 간 겁니다. 그래서 200년, 300년 가까이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여기 도표 보충 설명 1번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남 중동세계사 43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신교는 이제 기독교죠. 시작된 기독교는 로마의 다신교와 충돌하여 280년간 역대 황제들의 사정없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도들의 열성과 순교의 붉은 피는 나날이 신도를 늘게 하니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내 그 신앙을 공인하였다. 몇 년에? 313년에. 그러니까 313년까지 아주 격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누가 그 박해를 멈추고 풀어줬습니까? 네, 콘스탄틴. 그래서 뭐 콘스탄틴이 굉장히 기독교에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콘스탄틴 때문에 기독교는 망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조금 배경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시를 어디서 보셨죠? 어떤 사람 이걸 보고 PX라고 그럽니다. P자하고 X자니까. PX는 미군 부대에서 물건 파는데요. 근데 이것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맥센시우스라고 하는 다른 황제와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한때 로마가 네 쪽하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제, 서정제, 동부제, 서부제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가 이래저래 네 명이 이제 싸우고 있던 시절에 맥센시우스와 콘스탄틴이 전투 대치를 하고 있는데 콘스탄틴이 이제 자기 주장이 자기 말이 그런 거예요. 실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 말이 이제 그 다음날 싸워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꿈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글자 중에 이것을 가지고 전쟁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 암시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 그 알파벳으로 키 자입니다. 키. 요게 이제 로 자예요. 근데 키 자를 인쇄체로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카드에 이게 나오죠? 이건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크리스토스의 그리스도의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엑스마스 온다 그러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네, 이거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돼요. 여기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예요. 그래서 이 키자하고 이 로자는 인쇄체로 쓰면 꼭 피자 같이 생겼습니다. 피자. 이게 로예요. 로. 이게 키자하고 로자하고 겹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를 겹쳐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군인들의 그 방패하고 철모에 다 써붙였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크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힘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예수 덕분에 자기가 이겼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하지 않고 이제 자유를 준다. 그래서 313년에 밀란 측량이 바로 그런 배경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이상하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박해가 올 때는 박해하고 싸우면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순결해지고 신앙이 확고해지고 더 이렇게 단결이 잘 되는데 도전이 없으니까 교회가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욕심 부리고 자리 다툼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어 간 겁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되고 황제가 기독교를 장려하니까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홍수처럼 몰려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황제가 기독교를 장려하고 기독교도들에게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니까 그동안 태양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던 이방 교도들이 아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말만 기독교인이지 그 자기 버릇을 금방 못 고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는데 하나는 원래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 이교도들이 수가 원래 있던 기독교인 수보다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고 이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힘은 커지는 겁니다. 왜? 수가 많고 재산이 많고 그러니까 또 황제가 밀어주고 하니까 교회 성직자의 지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로마 교회의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제일 컸으니까 로마 교회 감독의 권한이 대단히 커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로마로부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뭐 비잔튬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른 데로 수도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버리니까 로마에서는 누가 최고의 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가 최고로 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감독의 권한이 극히 커지게 되었고 335년에는 드디어 이제 카톨릭 교리가 확립이 되면서 392년에 카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로마 교회와 감독의 권한이 커가고 이런데 로마는 지금 상대적으로 망해갑니다. 그렇죠? 분열되고 망해가다가 476년에 로마가 망했어요. 서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교황이 이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역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정신과 그 힘과 그 권세가 누구한테로 넘겨진 겁니까, 지금? 로마 교회, 교황에게 넘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쓰던 그 표시를 교회가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9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교회, 그게 지금 종로에 가다 보면 이 교회가 있어요. 천주교회가. 거기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어요. 천주교회.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그 네 마리 짐승과 작은 뿔의 내용이 쭉 보면서 그 짐승들이 다 상한바되고 죽임바되어서 쓰러졌지만 뭐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보존되었다고 그랬어요. 결국 로마 제국의 정신과 그 힘이 로마 교회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표시도 로마 제국에서 쓰던 표시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모든 천주교회는 이 표시를 쓰고 있어요. 이 콘스탄틴에게서 나온 표시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쭉 배경을 보면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작은 뿔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십시다. 그 작은 뿔이 아까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덟 가지가 있었죠. 그럼 그 작은 뿔이 로마 교회라면 교황권이라면 그 여덟 가지 특징이 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돼야 하는 겁니다. 안 되면은 큰일 나요. 안 되면 그렇게 함부로 로마 교회를 작은 뿌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4페이지. 첫째,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이 작은 뿌리? 로마 제국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맞죠? 그 풍토에서 나왔고 심지어는 행정 조직까지도 로마 제국에서 쓰던 조직하고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제일 하부 조직에 백성들이 있고 로마 교회는 평신도가 있고 지방총독 여기는 주교 감독이 있고 도총독 대주교가 있고 제국총독 추기경입니다. 추기경은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제국총독들이 모여서 원로원을 구성합니다. 추기경들이 모여서 추기경회를 구성합니다. 원로원에서 총독 중에 한 사람을 황제로 뽑아요. 추기경 회에서 추기경 중에 한 사람을 교황으로 뽑아요. 그리고 옛날에 황제를 다른 별칭으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최고의 신관장이라는 칭호예요. 그 폰티펙스 막시, 이 막스는 맥시멈하고 통하는 단어예요. 그게 최고라는 뜻이에요. 종교의 최고의 신관장, 주관자, 뭐 그런 종교적 최고 우두머리를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신관장.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겸해서 다스리는 최고의 우두머리. 그런데 그 똑같은 명칭을 교황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바티칸에 가시면 옛날에 죽은 교황들의 무덤에 이 비석들이 다 있는데 그 비석에 거의 다 PM이라고 써 있어요. PM. 이게 무슨 오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예요. 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열 뿔, 열 나라 사이에서 일어났죠. 이 작은 뿔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열국으로 분열된 후에 그 헤룰리,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거기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 다음에 95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미 제가 상당히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도 괜찮겠죠? 세 번째는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있던 나라들은 정치적 나라의 군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작은 뿔은 종교적 군주 국가라는 점에서 달라요. 더욱 다른 것은 먼저의 황제들은 사람의 몸만 다스렸지만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마음과 몸을 같이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서 그 이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인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더라. 이 교황의 권한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황제의 권한보다 컸습니다. 여기 몇 가지, 한두 가지 사례를 보면 교황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왕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으니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굉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세계사 책에 나오는 이 교황의 권력을, 권세를 실감나게 해주는 하나의 실증이 있는데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세력에 반발하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를 교황이 어떻게 했어요? 파문시켰어요. 그랬더니 황제를 못하는 거예요. 당황한 헨리 4세는 몸소 이탈리아의 카노사에서 교황의 용서를 빌었다. 이 황제가 교황한테 가서 밖에서 3일 동안 기다리다가 추운데 간신히 만나가지고 용서받은 후에 황제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더라. 그 다음에 새 뿔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새 뿔을 뿌리째 뽑았다. 이것은 새 왕을 복족시킨 것이라고 이미 일부 해석이 나왔죠. 이 새 나라의 왕이 왜 이 교황과 관련되어서 뽑혔느냐,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당시 이 교회가 교리적으로 크게 두 파로 나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리우스파가 있고 하나는 아다나시우스파가 있었어요. 따라 해보세요.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 교황이 지지하고 있던 파는 아다나시우스였고 아리우스파 쪽으로 기울어진 종족들이 계속해서 교황의 세력에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 종족들이 헤룰리, 반달, 동코트, 이렇게 세 종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룰리는 이 교황은 뭐 교회이기 때문에 군사적 힘이 없어서 동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세 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해버립니다. 헤룰리를 493년에, 반달을 534년에, 동코트를 538년에 정복합니다. 96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이 538년을 왜 적용하는가? 실제로 교황이 세계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선언은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533년에 했어요. 근데 533년부터 그런 선언이 있었지만 제대로 행세를 못하다가 이 세 뿔을 뽑아버린 다음에야 행세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언젠가 마지막 동코트를 격퇴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96페이지 제일 위에 줄 읽습니다. 벨리사리우스 장군은 반달족을 완전히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 아리안파 교도들인, 아까 그 아리우스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아리우스파, 아리안파 교도들인 로마시를 장악하고 있는 돈코트를 쳤다. 536년 12월 9일에 마침내 로마시를 점령하고 돈코트족을 축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도 침입을 계속하던 돈코트족이 538년 중순에 퇴각하여 완전히 물러간 겁니다. 538년에 로마 교회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은 반대 없이 실시될 수 있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538년을 이제 교황이 정상적인 힘을 행사한 시작한 해로 보는 겁니다. 몇 년이요? 538년. 시험에 나옵니다. 잘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큰 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쪽 그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참남떼다 그렇게 나와요. 블라스페미아인가 뭐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모독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할 때에 그것을 블라스페미아, 참남떼다 그래요. 참남떼다.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떼다고 했죠. 참남떼도다.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모욕적인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 몇 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쯤에 하나님의 칭호를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이 내용의 세 번째 줄입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굉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할 때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죄를 용서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큰 말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큰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은 뭐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다니엘 7장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람어. 아람어로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해, 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라고 하는 것은 한 해, 1년 그 말이고 두때라고 하는 것은 2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아마 그런 문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괴롭히겠다고 그랬고,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기간이죠.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입니까? 예? 42개월이고, 이것을 날짜로 하면 성경이 한 달은 반드시 30일로 계산합니다. 42 곱하기 30 하면은 날짜로 하면은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나 42달이나 1260일은 같은 기간입니다. 그렇죠? 3년 42달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 11장 13장에 나와요. 42달 동안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42달이라는 말이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책을 직접 찾아보시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기간이에요. 핍박당하는 기간으로 나옵니다. 1260일 동안 고난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언에 나타난 역사적 기간을 선출할 때에 사용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9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민수기 14장 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얼마로 환산하여?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4장 6절에는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1260일은 실제 역사 기간에서 1260년입니다. 126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에요. 그 사이에 아까 그 로마 교회가 고난을 시작한 때가 정상적으로 고난을 시작한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선언한 것은 533년이에요. 근데 계속 주변의 나라 그 아리안파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 하다가 언제 마지막 동코트를 격퇴했습니까? 538년이에요. 이때부터 이 교황의 권세가 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였고 핍박을 했습니다. 여기 그 사례를 몇 가지 기록했는데 뭐 일일이 읽어드릴 시간이 없네요. 97페이지 중간 이하부터 98페이지 상단에 있는 아주 단편적인 예들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교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히 성 바돌롬의 학살 사건은 세계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개신교도들을 일시에 학살하기 시작해서 2개월간에 걸쳐서 7만 명의 개신교도들을 죽인 일. 이 일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이 축하 행진을 했고 그 학살 기념 메달을 만들었고 기념 벽화를 그렸고 그 일을 용기 있게 시행한 프랑스 왕에게 교황이 훈장도 보내고 그런 참 해괴망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은 그 당시 사진은 없었지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가 이 무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해하는 고문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자꾸 길게 하면은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천주교인 중에, 교황 중에, 모르겠어요. 교황 중에도 있는지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그분들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천주교회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지향하는 방향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교황이 박해 하다가 1517년에 이제 말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좀 약화되다가 드디어 1798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프랑스 사람이 그 로마에서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 나폴레옹 당시인데 화가 나가지고 보복하는 마음으로 그 부하 볼티어 장군을 보내가지고 교황을 잡아왔어요. 이미 교황의 힘이 꺾이고 있었던 때 교황을 잡아다가 그 교황이 비오 6세입니다.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로마 교회 역사가 이제 쇠퇴해서 이제 역사에 감춰졌어요. 한동안. 그게 언젠가 1798년입니다. 그러면 538년부터 1798년까지를 계산해보면 몇 년이 나올까요? 이게 정확하게 1260년이에요. 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백성들이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러한 모양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빨리 다루고 끝내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겠다. 여기에 나오는 때는 아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과 우리나라 단어는 똑같아요. 때라는 말인데 원어는 달라요. 지금 여기 나오는 때와 법을 변경한다고 할 때 때는 제만이라고 돼 있어요. 제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풀어보면 어떤 진술된 시간,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바꾸고 이 시간과 관련된 법을 바꾸겠다 그겁니다. 그 문제는 쉽게 풀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법에 명시된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타임,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속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타임이 들어있어요. 시간이 들어있어요. 이 작은 뿔이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99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에스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표징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뿔의 세력을 통해서 이것을 일단 지웠습니다. 여기 99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신부서한집 1893년에 나온 아주 오래된 문서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가톨릭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 전통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교회 전통이 우선입니다. 교회가 바꿔놓으면 성경보다 우선적인 법이에요. 그다음 10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최근에 나온 1993년에 나온 신문에 기재된 것입니다. 가톨릭교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유대교를 신의로부터 일탈로 규정하고 유태인을 이교도로 낙인 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반유태주의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일요일 예배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천주교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근거가 없다. 이것은 교회법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개신교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근거가 있다. 하고 성경절 몇 절을 되는데 전혀 당치도 않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나가실 때 이 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논쟁이 있는 책에 보시면 이 역사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그래도 가지고 가셔서 다른 사람 주시고 네.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그냥 가라 그러면 또 다음부터 안 오실까봐 겁나가지고 이걸 하나씩 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여기에 상세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으니 뭐가 또 이제 바꿔야 됩니까? 뭐를? 십계명을 바꿔야 돼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었는데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으니까 계명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100페이지 아랫부분 오른쪽에 보면 천주교 십계명은 하나님의 십계명하고 다릅니다. 첫째,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여 모시고 이것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를 변형한 거예요.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계명을 지워버렸어요. 왜?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 부르지 말라. 그것을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맹세 바라지 말고 둘째로 올라갔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넷째 계명이 세 번째로 올라가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다 하나씩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가 네 번으로 올라가고 여섯 번째가 다섯 번째로 올라가고 하나 뺐으니까 하나가 모자라죠? 하나를 아까 둘째를 뺐으니까 열 개를 채우려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지 말라. 이렇게 해서 열 개를 만들었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거예요. 변개코자 할 뿐이지 절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변개코자 하는 것이지 변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법은 법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다니엘 7장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뿔이 죽은 것 같더니 생명이 보존되어서 정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더라 했는데 그 정한 때가 1929년이었습니다. 1929년에 이탈리아가 바티칸을 다시 교황청에게 되돌려줌으로 새로운 독립국가가 시작된 거예요. 1929년에 새롭게 시작된 그 교황권이 오늘날 전 세계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의 장면을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왕들이 교황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저렇게 기울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죄 임무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다 공부를 하셨고 혹시 그 부분을 더 공부하기 원하시면 안내석에다가 말씀해 주시면 테이블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테이블 여기에 관련된 계시록 13장 14장 테이블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101페이지에 보시면 다니엘 7장에 여러분이 감지하셨겠지만 네 번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급입니다.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 다니엘 7장 한 장 속에 이 같은 말이 네 번씩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나라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끝에 성경 두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씀이 신약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명백하게 분리해놨습니다. 5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무엇같이 이른다고요? 도적같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재림에 대하여 무가지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예언의 빛을 가지고 성경을 비추어서 연구하면 우리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날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9장 27절 2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세우는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나라는 올 것입니다. 믿는 자는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이 큰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